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해군 선박들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 인근에 계속 출몰함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가 현저히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이 문제로 청융화 주일 중국 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센카쿠열도 중국명 랴오이다오에 대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대사는 그 뒤 기자들에게 랴오이다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박이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을 기시다 외무상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대사는 지난주에도 일본 외무성에 소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며칠 동중국해 분쟁도서에는 중국 해안경비대와 어선들이 계속 출몰했습니다. 세계 경제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오랜 영유권 분쟁과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은 터키군이 지난해 11월 시리아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켜 양국 관계가 경색된 뒤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러시아는 전투기 격추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올해 들어 터키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전세기의 입국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경제 제재를 단행했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푸틴 대통령 보좌관은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일부 제재 철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필립 골드버그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워싱턴 주재 패트릭 추아소토 필리핀 대사를 항의 소환해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엘리자베스 트리도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주 필리핀 군 장병들과의 만남에서 골드버그 대사를 지목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평소 성폭력에 관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의 수전 콜리스 상원 의원이 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의 가치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포용적인 접근을 대표하지 못한다며 그가 취약계층을 조롱하고 종족과 종교적 소수계를 공격함으로써 편견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화당 출신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관리 50명도 트럼프 후보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후보가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인 국익과 외교적 도전과제, 절대동맹, 민주적 가치 등에 관한 이해 부족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면서 지속적으로 적을 칭찬하고 동맹과 우방은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선거본부는 이들은 세상을 지금과 같이 위험하게 만든 데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지난 2012년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 영사관 공격으로 희생된 미국인 두 명의 유가족으로부터 피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턴 선거본부 측은 아무도 벵가지에서 잃은 용감한 미국인 가족들의 고통을 상상할 수 없겠지만 당시 사건은 9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후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퀘타 시립병원에서 어제 발생한 폭탄 테러 사망자가 70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법조인들로 알려진 가운데 파키스탄 탈레반의 한 분파인 자맛 울 아흐라르는 이번 공격과 앞서 지역 변호사 협회장 살해 사건 모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맛 울 아흐라르는 지난 3월에도 파키스탄 제2도시 라호르에 테러 공격을 가해 70여 명을 살해했으며 미국은 지난주 이 단체를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9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김장수 주중대사와 중국 우다웨이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베이징에서 만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고
북한이 최근 관영 매체를 동원해 한국 통일부를 통일의 장애물이라면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 단체가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집단 매장지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김장수 중국 주재 대사와 중국의 우다웨이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어제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양측의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장수 주중대사가 8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해 분명하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동에서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 측의 기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 측과의 소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면담은 지난 ALF 외교장관 회의 계기에 라오스에서도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의담과 마찬가지로 중국 측과의 그 소통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것이고 이러한 소통은 앞으로도 외교적 소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중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일부 중국 측 주장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다음 달 중국에서 개최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양국 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아직 합의된 게 없다고 밝혔으나 중국 측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와 함께 8일 한중회동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양측의 의견 교환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데 양국의 의견이 일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국 측의 구체적인 반응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그 불안 가중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고 이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그 대응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8일 사드 배치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야당 의원들이 주중 한국 대사관과 조찬 모임을 갖기를 원했으나 의원단 일행의 일정상 성사되지 못했다고 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이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전문가들의 관측을 들어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국에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발표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making some rather dramatic claims about the potential impact on China's security.
중국은 사드가 자국 안보에 미칠 잠재적 여파에 대해 극적인 주장을 하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모색하는 것은 자체 안보를 위해서라며 중국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도 중국이 한국에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very option that China has to try to retaliate against South Korea ends up compromising China's own interests.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은 모두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최근 중국이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연간 2,800억 달러 규모의 양국 간 교역 규모를 감안하면 공연 취소로 인한 손실은 극히 미미한 수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보루스 클링러 연구원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논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Well, China's objections to the THAAD are disingenuous. Any careful analysis.
사드 배치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중국의 국방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반발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이 보복 조치 하나로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지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hina reduced some economic interaction with Japan, but then when it was realized that it was hurting.
과거 중국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문제로 일본과의 경제 교류를 축소한 적이 있었지만 그 같은 조치가 중국 경제에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경제 교류를 재개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한국과의 무역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론인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선임국장은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잠재적으로 미국과 한국 간 긴장을 유발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베이징 gathers some leverage by increasing the difficulty with which the Korean-U.S. alliance operates.
중국이 사드 문제로 미한 동맹이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어 북한 문제 같은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한 반발을 통해 남중국해 영토 분쟁 같은 문제에 대한 미국 등의 압력을 상쇄하려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크로닌 국장은 말했습니다. 크로닌 국장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드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겠지만 그 같은 중국의 반발은 수사적 측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크로닌 국장은 한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두 나라가 매우 미묘한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need now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increase sanctions and pressure on North Korea coming months.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중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 같은 중대한 도발에 나서지 않는 이상 한국과 미국 등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레리 닉시 연구원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는 표면적 이유 외에도 근본적인 동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another, perhaps more fundamental motive on the part of the Chinese challenging.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대를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중국은 국가안보에 대한 한국의 결정에 일종의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한중관계를 끌고 가려 시도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간의 상징적인 우호관계를 냉각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나 무역 분야에서 한국의 보복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국이 중국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닉시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닉시 연구원은 한국이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main point is North Korea poses a direct nuclear attack threat against us now.
북한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핵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이 이런 위협을 가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국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또 한국은 중국이 북한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압력을 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대안 없이 비판과 갈등으로 국민을 반목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 축사에서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켜낼 최소한의 방어 조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의 사드 관련 중국 방문을 정면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정치권 사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한편 야권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 측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야당의 정당한 주장을 내부 분열이나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정상적인 야당 의원의 외교 활동에 대통령이 나서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지면서 일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위대에 미사일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3개월 단위로 갱신해 상시 발령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8일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항공자위대의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를 방위성 부지 내에 배치했으며 동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인 이지스함도 1200km 사정거리를 가진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상태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번 파괴조치 명령의 기간을 3개월로 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 명령을 상시 발령 상태로 두기 위해 3개월마다 갱신할 것이라고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때만 이 명령을 내렸다가 이후 징후가 사라지면 해제해왔습니다. 지금처럼 뚜렷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3개월 기간의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3개월마다 연장하는 방안이 나온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진 일본 정부가 경계와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NHK는 분석했습니다. 교도통신도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차량을 이용할 경우 발사 징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상시 요격 가능한 태세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북한의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낙하했지만 이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최근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서 이 한국 통일부를 통일의 장애물이라면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위기의 원인은 북한의 핵 개발이라면서 앞뒤가 거꾸로 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각종 관영매체를 동원해 통일부를 반통일 역적이라는 식으로 막말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앞뒤가 거꾸로 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관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라고 거듭 지적하고 북한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적반하장격의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거리 또는 장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야말로 남북관계를 이토록 악화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진지하게 비핵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통일부를 집중 공격하는 의도에 대해선 매체의 비난 내용으로 미루어 한국 내 여론 갈등을 부추기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 사회 일부의 지혜롭지 못한 표현과 논리를 인용해 통일부를 없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주도해야 하는 통일부가 대결과 압박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는 한국 사회 일부 주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는 대화 국면과 대결 국면에서의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놓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민족에 대한 배신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북 그 대화 국면에서는 통일부의 역할이 남북 대화를 주도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관련한 여러 가지 행정사무, 교류협력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남북 대결 국면에 있어가지고는 전체적인 대북정책의 기조에 맞춰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일단 북한이 그거를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통일부에 대해서 니들이 배신했다라는 식의 비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유독 한국 통일부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지난 5월 7차 노동당 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광복절의 즈음에 전민족적 통일 대화합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한국 측이 이를 거부하자 이젠 통일부에 대한 원색적인 공세로 태도를 바꿨다는 설명입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로 남남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통일부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남한 내에서 사드 문제로 남남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통일부를 이제 공격함으로써 그러니까 대화 편에서 건가 아니면은 또 이 안보론에 설 건가 그런 걸 선택을 하는 그런 이제 압박의 시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에서 베트남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논평에서 한국 통일부가 대화와 협력을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민족의 단합을 가로막고 체제 통일 야망을 실현하려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통일부에 대해 반통일 역적, 통일의 암적 존재와 같은 막말도 쏟아냈습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괴뢰 통일부와 연북 통일 기운을 말살하려는 반통일 집단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잇따라 게재하며 통일부를 성토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지난 7일 통일부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반통일 망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 비정부단체가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집단 매장지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통일 이후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 확보와 피해자 보상 등을 위한 활동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한국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1주년 보고회에서 탈북자 A씨는 2000년대 초반 함경북도 회령에 위치한 인민부안성 교화국 제12교화소에서 사망한 수용자들의 시체 처리를 전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교화소에서 굶주림과 강제 노역, 각종 전염병으로 하루 3, 4명씩 사망하는 재소자들의 시신을 수십 구씩 트럭에 실어 교화소 뒤편 언덕으로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옮겨진 시신은 소각돼 불망산 주변에 뿌려지는데 A씨는 소각장 부근에 타다 남은 뼈가 늘 수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불망산, 북한 당국이 교화소, 관리소 등에서 사망하거나 공개 또는 비공개 처형을 당한 북한 주민들의 유해를 처리하는 일종의 간이 화장장입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교화소나 관리소에서 참혹하게 인권유린을 당한 뒤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해를 태워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매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매장지들을 찾는 작업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전환기에 북한 당국의 인권 참상을 규명해 가해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고 인권유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와 중요 정보 제공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북한 각 지역과 마을들의 사정을 상세히 조사하고 위성사진 위치 등을 파악해 유해 매장지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영환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북한 전역에 걸쳐있는 인권유린 피해자, 사망자, 특히 실종자들의 시신 또는 유해들이 집단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매장지나 또는 그렇게 추정되는 위치를 파악하고 저희가 위성사진을 활용을 하고 또 탈북민들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확인되는 위치, 파악되는 위치를 그 지구상의 이제 위도와 경도, 정확한 좌표로 최대한 정밀하게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도, 시, 군, 구역 등 하급 단위의 보위부, 안전부 등 국가적 인권 유린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들의 위치 파악도 이루어집니다. 이영환 국장은 이 같은 시설에 피해자와 주민들의 인적 사항 정보도 함께 보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향후 이런 자료들이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제시되어야 하는 만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능성 높은 유해 매장 현장들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현장을 보존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야말로 훗날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꼭 필요한 준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환 국장은 이러한 작업이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사와 기록이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북한에 있는 이런 인권 침해의 가해자, 책임자들 또는 가담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어서 더 이상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멈추거나 정치적 사면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막는 효과적인 제동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영환 국장은 또 향후 이 작업을 바탕으로 한 조사 보고서가 나올 경우 북한 전역에서 발생한 고문 피해와 사례들이 얼마나 방대하고 심각한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북한 인권 개선 요구 등 국제적 행동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 시작된 이 작업은 올해 3월까지 1년여간 탈북자 100명에 대한 예비 인터뷰를 통해 조사 기법과 절차, 기록 관리 체계의 타당성을 검토,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현재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300명 규모의 탈북자 인터뷰를 진행 중입니다. 이영환 국장은 이번 작업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아프리카 수단의 다르푸르의 참상 지도와 작업 등을 참고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국립민주주의의 후원을 기반으로 미국의 인권 데이터 분석 그룹과 캄보디아 기록 보존 센터 등 15개 해외 협력단체의 기술적 조언과 참고 자료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작업이 통일 이후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의 설명입니다.
통일이 되고 나면 보통 이제 과거 정선이라고도 하고 전환기정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권 침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좀 불행스러운 얘기지만 이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매장돼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복권이라든지 또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청산 또는 전환개정의를 기초 작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과 같이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이처럼 인권 유린 피해자들의 유해 매장지와 관련 시설들의 위치 확보 작업이 진행되는 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임금 수준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통일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서울여대 문외솔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주제는 항상 통일 관련 논의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은 쟁점이기도 한데요. 먼저 남북한이 경제 통합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셨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가 본 세 가지 시나리오는 먼저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그 통일 이후에 북한으로 자본의 유입이 이제 자유로운 경우인데 노동은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을 했고요.
예.
북한 주민은 반드시 이제 북한에서만 일을 해야 하고 남한 사람들은 이제 남한에서만 일을 해야 됩니다.
네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 이제 노동 시장을 개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이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고요.
예.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제 현재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제 교류는 이제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마지막
네.
시나리오는 노동 시장도 개방하지 않고 자본 시장도 개방하지 않는 그런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경우 전체 인구의 임금 수준에는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사실상 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저희가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제 임금 수준보다는 이제 1인당 GDP였습니다.
예.
남한의 이제 현재 1인당 GDP와 통일 이후에 이제 전체 남북한의 1인당 GDP의 차이를 이제 본 것인데요.
네.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남북한 그 기술 격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략 네. 최소한 한 15% 정도 이제 하락하는 것에서부터 대략 좀 심하게는 30% 정도까지 이제 하락하는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5에서 30까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그 관측하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예,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일이 된 이후에 이제 전체 기간에 대해서 소득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예.
통일 이후에 이제 한 10년에서 15년, 조금 길게는 한 20년 정도까지 소득 수준이 이제 감소했다가
예, 예.
북한의 어떤 생산성 수준이 높아지고
예.
여러 가지 뭐 인프라가 확충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남한과 비슷한 어떤 경제 발전 그 과정을 따르게 된다면
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북한의 북한의 어떤 경제 발전 정도나 남북한 전체 1인당 소득 수준이 예, 높아질 것이라고 이제 지금 현재 남한 수준에 굉장히 근접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하긴 뭐 통일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뭐 한국이라든가 북한의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가 되겠죠. 소득 감소는 예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텐데 그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연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군요. 그러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한국 자본이 북한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북한의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향상할 것이다. 또 어느 정도의 속도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에서는 통일이 되면 통일 직후부터 북한 GDP의 그 현재 북한 GDP의 약 20% 가량을
예.
남한에서 북한으로 인프라 지원의 형태로 이제 도움을 준다 이전해 준다라고 하는 가정을 저희가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통일 직후에 한 초기 몇 년 동안은 한 7%에서 8% 가량 생산성 증가 북한 지역의 생산성 증가가 나타날 것이고요.
예.
시간이 점차 흘러갈수록 생산성 증가 정도는 속도는 이제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앞서서 경제통합의 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본 이동은 자유롭지만 네. 노동은 제한되는 경우, 또 노동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또 자본과 노동 이동이 모두 제한되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볼까요?
물론 이제 저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서
예.
마지막 시나리오는 노동과 자본의 이동을 모두 제약하고 북한으로의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가 뭐 인프라 건설 정도만을 고려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비교하지 않고요.
예.
우선 이제 노동 시장, 자본 시장을 모두 개방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할 때 독일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예.
통일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방식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네.
노동의 이동을 제약하는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의 경우는 그 독일 방식으로 통일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대안이 아닐까라는.
아.
그래서 노동의 이제 이동을 제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예.
대한민국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학자들 사이에 혹은 이제 뭐 관련된 전문가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의 관심은 노동 시장, 그 노동의 이동, 북한 사람들이 통일 이후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일을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예.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독일 통일 방식보다는 1인당 소득이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감소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네.
저희 분석 결과는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의 경제 발전 정도의 어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사실 보인 그런 측면이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남북한의 통일에 있어서 일정 부분 좀 답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 경제적인 측면에서요. 어떤 네.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사실 뭐 저희들 생각은
예.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다면 제도적으로 혹은 이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노동의 이동을 통일 직후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노동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북한 주민들이 남한 지역에 와서 장기 체류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일을 하는 것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뭐 예를 들면 워크퍼밋 같은 것들을 북한 주민들한테 발급을 해서
예.
워크퍼밋을 받은 사람들만 남한에 내려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그 과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앞서서 이제 당장 통일이 되고 나서 뭐 향후 10여 년 동안은 1인당 GDP가 15%에서 30%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네.
일각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으로 인해서 드는 어떤 분단 비용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네. 때문에 흔히 말해서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할 때는 사실 상당히 그러니까 비관적인 관점에서 보수적인 관점 혹은 이제 비관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통일에 따른 편익을 계산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통일의 편익이 무엇이냐, 분단 비용 줄어들고 어떤 그 외국에서 봤을 때, 뭐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에서 봤을 때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경제학적으로 정량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연구는 그런 어떤 편익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량화하기 어려운 편익들을 사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만일 그 편익들이 사실상 굉장히 크다면 저희의 연구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좀 조금 이제 저희 연구를 좀 폄하하자면
예.
과대평가한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예.
어쩌면 예, 통일 이후의 경제적 효과가 사실상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는 조금 더 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는 조금 더 약간 더 기간적인 좀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어떤 경제적인 파급력이 있을 것이냐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여대 문외솔 교수였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중국 이름은 다오위다오 열도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 알아보고요. 이어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미국 소식으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가 어제 이 경제 정책을 밝히는 연설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한동안 남중국해로 시끄럽더니 이제는 동중국해군요.
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요?
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오늘 이 청융화 주일 중국 대사를 불러들여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 측의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5일부터 잇따라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하고 고기잡이 배들이 일본이 영해로 규정한 동중국해 해역에 접근한 데 대한 대응 조치였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이 자국의 영해로 규정한 곳에 최근 중국 배들이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에 중국 해경국 선박과 어선들이 일본이 자국 영해로 규정한 센카쿠 열도 인근 수역에 동시에 접근한 이후에 어제까지 8일까지 어선 수백 척을 포함한 중국 측 선박이 이 해역 일대에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정부는 연일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사무차관,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 실무 당국자 차원에서 중국 대사관 당국자한테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네.
오늘 후묘 외무상이 직접 나설 정도로 항의 주체의 격을 높인 것은 이 상황 악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일본 언론들이 풀이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은 중국 배들의 이러한 움직임들이 영유권 분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 지역에서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국 언론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전하고 있을까요?
예, 중국 관영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요. 일본 외무상에게 초치된 이 청룡화 일본 주재 중국 대사의 발언을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요.
네.
중국 측 선박은 조속히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떠나야 한다는 기시다 일본 외무상의 항의를 받은 청대사는 다오이다오 및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중국이 여기에 논쟁할 여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이어서 청대사는 중국 선박들이 이 해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도리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잠깐 좀 짚어볼까요?
예, 배경부터 알아보면요. 네. 중국에서 이 한자로 조어도라고 쓰는 이 다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가요. 타이완 근해 170km 지점에 있는 8개 이 무인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
인근 해역의 석유 매장 가능성과 함께 중동과 동북아를 잇는 해상 교통로이자 전략 요충지로서의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이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1403년 명나라 영락제 시기에 문헌을 근거로 권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1879년 인근의 류쿠 왕국을 오키나와 현으로 종속시킨 뒤에 이 센카쿠 열도가 무인도임을 확인한 후에 자신들이 개척해서 오키나와 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행진곡이 또 울리네요. 브라질 리우 올림픽 소식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나흘째죠?
네,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예.
이 각 종목에서 열띤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아침, 9일 아침 현재 금메달 5개, 은메달 7개, 동메달 7개, 총 19개의 메달을 수확한 미국이 종합순위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네.
그 뒤를 각각 메달 합계 13개와 10개인 중국과 일본이 잇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메달 수는 전날과 다름없지만 순위는 5위에서 약간 밀려서
그러네요.
8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북한은 대회 이틀째 엄윤철 선수가 역도에서 기록한 은메달 1개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요 경기 상황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선수들로 구성돼서 일명 이 드림팀, 꿈의 선수단이라고 불리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예.
미국 농구 대표팀이 베네수엘라와의 조별 예선 2차전에서 44점 차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예.
1차전에서 중국을 119대 62로 대파했던 미국 대표팀. 2연승을 달리면서 조 선두자를 지켰는데요.
예.
뭐 이번 올림픽에서는 또 이변이 또 계속되고 있는데요. 유도 세계 랭킹 1위인 한국 선수들이 잇따라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네.
남자 60kg급의 김원진 선수 그리고 66kg급 안바울 선수 또 73kg급 안창림 선수 모두 각 체급별 세계 순위 1위를 지킨 선수들인데 모두 금메달에 실패를 했습니다.
예.
이 안바울 선수만 은메달을 거뒀을 뿐 다른 선수들은 모두 메달권 진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남자 양궁 세계 순위 1위인 한국의 김우진 선수도 남자 개인 32강전에서 인도네시아 선수한테 지면서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이변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메달 행진은 일단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히잡을 쓴 검투사로 화제를 모은 선수가 있다고요?
네, 이 서양식 칼싸움이죠. 펜싱이라고 부르는 운동의 그 여자 사브르 16강전이 어제 열렸는데요.
예.
이 카리오카 경기장 관중석에는 USA, 미국을 외치는 미국 응원단의 함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에서 진 선수가 이 마스크를 벗은 뒤에도 응원이 한참 동안 이어졌는데요. 이 응원을 받은 주인공은 올해 31살의 이브티하즈 무하마드였는데
예.
이 무하마드는 미국 국가대표 운동선수 최초로 이 올림픽에 히잡을 쓰고 출연했습니다. 이 히잡이라는 게 그 여성 이슬람 신도들의 율법에 따라서 머리하고 가슴 부분을 가리는 덮개를 말하죠.
예.
요즘에 잇따른 테러로 미국 사회 일각에서 반이슬람 감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히잡을 쓰고 미국 대표로 올림픽에 나선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이 참 대단했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꼽았을 정도입니다.
예. 자, 또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로 불리죠. 네. 번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메이카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좀 깜짝 발표를 했군요.
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하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두 차례 잇따라 100m, 200m 그리고 400m 계주 금메달을 모두 차지한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가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올림픽 대표팀을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뜻밖의 장면을 선사했는데요.
예.
기자들과 짧게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관중들에게 이제 Thank you so much. 매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에 자신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는 셀카도 찍고요.
예.
브라질 전통 무용인 삼바 댄서들이 회견장에 나와서 볼트와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진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그런 풍경이네요. 자, 그런가 하면 부항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고요?
네. 이 부항이라고 하면은 이 한방에서 독혈을 뺀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술이라고 하겠는데요.
네.
뭐 집에서도 기구만 있으면 하죠.
그렇죠.
뭐 소주 한 잔만한 그 진공 단지를 몸에 부착시켜서 바늘로 찌른 곳에서 피가 나오게 하는 뭐 그런 방식인데요.
네.
피부 그 피를 뽑은 자리가 동그랗게 멍자국처럼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어제 19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거둬들인 미국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 선수가 이 등하고 어깨에 이 부항 자국을 남긴 채 경기에 나선 게 주목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러시아 당국이 펠프스가 부항을 뜬 게 근육 회복 효과를 일으키는 금지 약물인 멜도니움하고 다르지 않다면서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네.
올림픽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규정에 이 부항 요법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왠지 부항 뜬 수영 선수들 모습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번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 대표단은 역도의 그 엄윤철 선수가 대회 둘째 날 은메달을 딴 뒤에 성적의 변화는 없는데요.
예.
그런데 이 북한 체조 대표인 홍은정 선수가 한국 대표 이은주 선수와 함께 셀카를 찍은 모습이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한을 대표하는 두 선수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사진을 찍는 장면이 인터넷으로 삽시간에 퍼졌는데요. 영국이나 미국 언론들도 이 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 경제 정책을 밝히는 연설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어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를 찾았습니다. 한때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지만 현재 경제 침체에 빠져있는 도시에서 미국 경제를 되살리겠다라고 다짐을 한 건데요.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미국주의, 아메리카니즘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일자리와 번영을 지키는 미국 중심의 정책들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미국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겁니까?
크게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로 요약이 되는데요. 현재 최고 35%에 달하는 법인세 세율,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세율을 15% 이하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예.
또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을 재산을 현행 7개에서 3개로 단순하게 하고 상속세도 없애고 개인 세금 보고할 때 자녀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규제가 크게 늘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당분간 연방기관들이 추가 규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경제 정책에서 그 무역의 벽을 낮춘 자유무역협정이 또 쟁점인데
네.
트럼프 후보는 이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을 했습니까?
북미 자유무역협정 같은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면서 재협상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자유무역협정들을 지지했다는 건데요. 트럼프 후보는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실패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예.
오바마 행정부가 연장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또 한 번 주장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의 반응은요?
클린턴 후보는 이 경제 공약에 대해서 낮은 임금과 적은 일자리, 더 많은 채무, 그리고 상위 0.1%를 위한 과세 구간으로 트럼프 후보의 경제 공약은 요약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예.
클린턴 후보는 오는 목요일에 역시 같은 곳에서 경제 관련 연설을 합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지금 계속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본인 사업가이기 때문에 경제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후보에 반대한 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인 수전 콜린스 의원 또 공화당 대통령안에서 일했던 전직 안보 외교 관리 50여 명이 트럼프 후보한테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전직 관리 50명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이 못 된다면서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이 사람들은 실패한 워싱턴의 엘리트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이들과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같은 워싱턴 내부 세력이 이라크를 침공하기로 했고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가 부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공격했습니다.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내외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 남도와 북도 모두 구름이 많습니다. 평양 낮 기온 33도, 안주 수풍 구성 31, 양덕 남포 강계 32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끼는 흐린 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지역 낮 기온이 31, 2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강원도, 양강도 이 지역 역시 구름이 끼겠습니다. 함흥 32, 심포 29, 장진 27, 원산 3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역시 내일 구름이 조금 있는데요. 청진 29도, 웅기 성진 28도, 삼지연 26도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구름이 끼는 흐린 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1m 내외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8월 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도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해군 선박들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 인근에 계속 출몰함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가 현저히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이 문제로 청룡화 주일 중국 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센카쿠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에 대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사는 그 뒤 기자들에게 다오이다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박이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을 기시다 외무상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사는 지난주에도 일본 외무성에 소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며칠 동중국해 분쟁 도서에는 중국 해안경비대와 어선들이 계속 출몰했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은 터키군이 지난해 11월 시리아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켜 양국 관계가 경색된 뒤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러시아는 전투기 격추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올해 들어 터키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전세기의 입국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경제 제재를 단행했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푸틴 대통령 보좌관은 이번 두 정상이 회담에서 일부 제재 철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필립 골드버그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워싱턴 주재 패트릭 추아소토 필리핀 대사를 항의 소환해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엘리자베스 트리도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주 필리핀 군 장병들과의 만남에서 골드버그 대사를 지목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평소 성폭력에 관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미국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오늘로 71주년을 맞았습니다.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열린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수천 명은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오전 11시 2분을 기해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춰 일제히 묵념을 가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5년 8월 9일 미국의 B-29 폭격기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으로 7만여 명이 곧바로 숨지고 몇 개월에 걸쳐 수천 명이 죽어갔으며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원폭 피해 생존자들과 세계 50개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우의 도미히사 나가사키 시장은 세계 정상들에게 함께 지혜를 모아 핵무기를 지구상에서 영원히 청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이 오늘 예멘 수도 사나에 5개월 만에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유엔이 지원하는 예멘 사태 중단을 위한 평화회담이 지난 주말을 넘기며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공습 뒤 사나 나드하 지구 내의 한 감자 가공 공장이 폭격을 받아 민간인 9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아랍연합군은 이란의 동맹인 후티 반군을 사나에서 몰아내려는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 망명정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종종 민간인 피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연합군은 앞서 어제부터 사나 국제공항에 대해 72시간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고 공항 관리와 구호단체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퀘타 시립병원에서 어제 발생한 폭탄 테러 사망자가 70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법조인들로 알려진 가운데 파키스탄 탈레반의 한 분파인 자맛 울 아흐라르는 이번 공격과 앞서 지역 변호사협회장 살해 사건 모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맛 울 아흐라르는 지난 3월에도 파키스탄 제2의 도시 라후르에 테러 공격을 가해 70여 명을 살해했으며 미국은 지난주 이 단체를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